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말로 실수할 때가 있죠. 바로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다행이지만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둑에서는 이런 걸 패착이라고 한대요. 그곳에 돌을 놓아서 지게 된 결정적인 나쁜 수인데요. 이 패착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바둑을 두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요.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겠지요. 두었던 바둑알을 다시 놓아보면서 패착의 요인을 아는 것, 그래서 실패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니 텔벗의 You Raise Me Up으로 12월 17일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좀 만나볼게요. 네. 0303번 쓰시는 분께서요. 어렵다고만 느꼈던 내용들을 이야기로 재미있고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네. 나영주 청취자님께서는요. 혼자 외롭게 있는데 토요 인문화 콘서트 들으니 참 좋네요. 이렇게 문자해 주셨고요. 네. 또 닉네임 초롱산이라는 분께서 배고픈데 차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유, 너무 재밌어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어디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EBS 반디입니다. 여러분, 반디도 활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방송 소감이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정미 씨,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요, 나와 잘 지내는 연습이라는 책을 만나볼 텐데요. 복귀가 필요한 우리 인생도 바둑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과거 속에서 그리고 현재 고단한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네네.
예, 읽으면서 좀 평소에 좀 못되게 굴었었던 제 마음도 부모님께 용서를 또 빌고 함부로 굴었었던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이해를 못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을 넓게 해준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지켜볼 거예요.
그럴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초대 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치유 심리학자이자 독서 치유 상담가인 김영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민 씨가 복귀가 필요한 인생의 바둑과 비슷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잠자리에 들면은 복귀하게 되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오늘 뭐 실수한 건 없었나? 잘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똑같죠. 예. 아, 정말, 아, 나 잘 살았어. 그래.
애썼다.
스스로 자기를 취업해 주지 않으면 진짜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게.
예. 아, 저는
그것도 좋네요. 그 포인트도.
자다가 네네. 이렇게 이불킥 많이 하거든요. 아, 오늘 왜 그랬지? 아, 그 말을 왜 했지?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데 진짜 교수님처럼 그리고 구영이 아나운서처럼 좋은 쪽으로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니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먼저 정민 씨가 김영아 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김영아 교수는요,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리고 같은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한세대 치유상담대학원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고요. 현재 독서 치유상담사를 양성하면서 교사를 위한 전국 교육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픈 영혼 책을 만나다. 10대라는 이름의 외계인. 괜찮아. 아직 청춘이잖아. 그리고 오늘 만날 책, 나와 잘 지내는 연습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왠지 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치유 심리학자인 김영아 교수와 함께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나는 나랑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질문 그동안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게 됩니다. 저서의 나와 잘 지내는 연습의 프롤로그 제목이 고단한 당신의 삶에 감히 문을 두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나 행복해, 아, 나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오히려 찾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요즘 3포, 5포, 이제 결국 마지막 7포까지 이제 더 가서 10포도 있다고 하는데
싫어요, 싫어요. 10포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연애, 결혼, 출산, 집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막 얘기가 되던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인간관계도 끊고 아유, 내가 가져야 될 꿈도 끊고 맞아요. 희망조차 끊어버리는 아, 요즘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상담하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대로 있어서는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어떠한 것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M4 세대 나오고 나서도 6포 잘 안 먹거든요. 진짜로. 이거 먹으면 계속 상기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아니야. 에이 이건 아니야. 극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인 구조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뭐 어떻게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 나를 좀 더 챙기자 뭐 이런 말씀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 아까 이제 남정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오기가 발동하게끔 이 포기라는 단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좌절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이거는 이제 그냥 감정을 넘어서 공포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이 공포는 내가 이 절벽에서 올라가야지 이 벼랑 끝에서 이러한 에너지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하고 예,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네. 이들이 지금 어때야 되는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런 공포가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살아왔던 세대가 좀 성장기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가 겹쳤냐면 이제 사회 자체가 둔하기, 침체기가 겹쳐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놔야 되느냐. 어른들도, 기성세대도 네. 그들을 바라보는 거를 그냥 외면만 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무엇인가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하고 지금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하고는 가치관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 바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꿈과 희망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마지막 보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것마저 놓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그냥 아 그래. 너희들이 견뎌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진짜 팔짱 끼고 지켜보기에는 우리도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안 되겠다. 손을 내밀어서 조금씩 이것들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네네. 해보며 또 그래서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그 아픔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놔야 된다. 네. 우리도 그랬어.
맞아요.
이런 네. 얘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서로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의 세대는 다르지만 나 또한 살면서 무수한 좌절을 겪었다고 쓰셨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상담이나 강연마다 본인의 상처를 드러내시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좀 살짝 귀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도 기성세대가 그래 우리는 그랬어 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거보다 네. 저는 이제 상담 상황에서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빠한테 얘기해봐. 너 힘든 거 얘기해봐. 이러면 자식들이 얘기하더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접근하기보단 아빠도 사실 이랬어. 라고 하는 먼저의 그 아픈 경험, 좌절 경험, 공포 경험 이것들을 내놓았을 때 아이가 아 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리고 풀어놓는 이게 공감이거든요.
네. 그냥 시쳇말로 먼저 내 패를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내가 뭘 있었어 이렇게.
근데 내가 마음을 먼저 열면 상대방 아이들도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겠네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장 가슴에 아팠던 건 상담 심리학. 네. 이쪽이 되게 가르치는 자도 따뜻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들 자체가.
예, 예.
근데 교수님들이 참 책에 갇히고 가치에 갇히고 이러시다 보니까 자기를 내놓지 못하는 것들을 왕왕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잘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강의 안에서 이 강의를 이끌어가는 나는 그냥 학자가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같이 고민했고 좌절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내놓고 싶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내놓는 나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일 처음 존재 자체의 좌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력 12월 20일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50여 년 전. 아 12월 20일 가장 추운 때거든요.
네.
근데 태어난 지 15일 만에 우리 아버님께서 해산간을 하는 부인을 데리러 옵니다. 이제 당신 아버님 칠순잔치 차려야 된다. 근데 엄마가 반대를 하시고 못 간다 하셨어야 되는데 어린 생후 15개월, 15일 된 아이를 들쳐 업고 엄마가 6km를 걸어요.
예.
예. 광덕, 충남.
예.
천안 광덕면에서 목천까지.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엄마 등 뒤에서 감기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생후 15일 됐을
네.
때.
예. 그래서 엄마가 집에 도착해서 저를 방에 눕혀놓고 일을 하셔야
하죠.
되잖아요. 저는 우는 거죠. 그 어린 신생아가 외칠 수 있는 소리.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자기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울면서 뭐라고 했을까? 그 내면 아이를 찾아 들어가는데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이랬던 그 소리들이 울음으로 표출이 됐고 그 이후 15일 그러니까 생후 1개월 만에 제 코에서 이제 코감기였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심하게 곪아서 이제 피, 고름 그리고 어린 연골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면 기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 얼굴 한 중앙에 코에 뼈는 없고 이제 흔적은 코에 구멍, 콧구멍이죠. 이런 상태로 이제 그때 제가 가졌던 아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존재의 좌절이 그리고 엄마로부터 엄마의 의도는 아닌데
그렇죠.
상황에 따른 거절 이 좌절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아픔으로 참 많이 저를 힘들게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기차 통학을 하다가 기차에서 떨어지면서 예, 그때 이제 8시간의 대수술 그리고
아니 근데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손을 놓치신 거예요? 떨어지셨어요? 기차에서? 초등학교
네, 6학년 때? 기차 통학을 했어요.
저
때문에 전국에 기차 통학 금지령이 내려졌고
아 그랬어요?
저는 용산 철도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또 거절을 해요. 예. 너무 많이 피를 흘렸고 너무
세상에.
많이 깨졌다. 저희 어머니께 그냥 데리고 가라. 보상은 철도청하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나 얼마나
또 한 번 내쳐졌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의사 멱살 딱 잡고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에 계셨어요. 가난 때문에 그래서 아빠도 없는 애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좋다.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매달리셨다 그래요. 근데 그런 엄마의 어떤 사랑으로 제가 다시 8시간 대 수술 끝에 눈을 떴는데 처음에 좀 많이 아팠죠. 정말 이게 아 이대로 그냥 죽어도 좋겠다 싶을 만큼 아팠어요.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살았고 예, 그런 그러니까 그 두 번의 어떤 존재의 좌절 그리고 그 이후엔 제가 몸이 엄청 약해진 거자아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제가 막 빠릿빠릿한 소양인이래요.
네.
근데 몸이 못 따라가는 소음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나름의 김영아가 이제 뭐 해 먹고 살 수 있을까?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러고 보니까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문과 뭐 전교 1등하고 이런 상황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거밖에 나를 내세울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예를 들어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김영아와 달리 사람들은 나를 너무 못생기고 이상한 아이. 너무 많은 놀림을 받았어요. 외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진짜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좌절과 정체성의 좌절이 저의 인생에 너무 큰 아픔으로 있어요. 근데 어찌 됐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강의 때 풀게 되죠. 근데 그 뭐 나 이렇게 힘들었고 나 이렇게 좀 흔한 말로 뭐 뭐라 그러죠? 동정? 동정팔이? 뭐 이런 개념이 요새 막 혐오스러운 단어로 뜨잖아요.
감성팔이.
네, 이제 어찌어찌 제가 이렇게 상담심리학 강의를 하고 교육연수원 내지는 영남사이버에 대해서 강의하는 쪽이 그러다 보니 아 나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대체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주제에 제 어떤 사례가 무엇보다도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안면기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린 나이에 기차에서 떨어졌을 때 그 상처라든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다 겪고 또 이겨내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듣는 사람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아마 그 김영아 교수님이 어떤 모습이실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막 인터넷도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인스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이유가 눈, 코, 입이 예뻐서 뿐만이 아니고요. 그 힘든 경험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그 좋은 에너지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네. 교수님은 국문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아,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고 바로 뭐 아까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네, 이대에서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이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바로 대학원 가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저는 아마 그냥 어느 대학에서 강의만 하는 교수가 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를 이렇게 뭐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린 어떤 절대자가 저에게 뭐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국문학 전공하고 일단 대학원 상담심리학 하는 동안 12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일찍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저희 애들의 아빠가 공부했던 전공과 전혀 다르게 나 이 길이 내 인생 이게 아닌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근데 전공을 경제학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의학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95년에 경희대 한의대를 다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거 이제 뒷바라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둘 키며 시부모님 모시고 예,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계속 해오는 과정들이 저를 이제 더 공부를 못하게 했고요. 그러는 사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는 동안 이제 만난 아이들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책을 갖고 작업을 네. 많이 했죠. 근데 얘네들하고 책 작업하면서 토론하면서 엄청 많은 그 변화가 있었어요. 아, 이게 뭘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저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이 아, 공부할 때가 딱 저에게 주어졌을 때 아, 이거는 한번 바꿔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한번 이 아이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점검받고 싶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36세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상담심리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때라든가 늦은 나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소제목을 보니까요. 빅터 프랭클에게 배우는 나를 지켜내는 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시대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빅터 프랭클하고 우리 김영하 교수님하고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부단히 했었고 또 희망의 길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상담사에게는 오히려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서 이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중에 빅터 프랭클 이론을 딱 만나는 순간 뭐라 그럴까?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잘 살고 있었구나. 나 이랬어. 이런 느낌. 그러면서 아, 제 경험이 되게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나의 저는 되게 큰 고통이었는데 이 고통이 상담 상황에서는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네, 빅터 네. 프랭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텐데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이론은 뭐 이후에 교수님의 상담 사례와 함께 더불어서 나눠볼 텐데요. 먼저 1부 퀴즈 드릴게요. 정미 씨.
네. 빅터 프랭클의 이 이론에 따르면 극한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삶과 죽음은 개인의 내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아가게 하거나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의미 치료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김영아 교수님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1번 푸드 테라피, 2번 로고 테라피.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자, 의미 치료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푸드 테라피.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건가 본데요. 네, 2번 로고 테라피.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김영하 교수의 저서 나와 잘 지내는 연습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나 구대배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사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나는 나랑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셔도 좋을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 좋을 만한 곡을 교수님께서 하나 고르셨다고요? 어떤 곡이에요?
아, 김종찬 씨의 산다는 것은이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성복구 성매매 여성 집단 상담 때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성매매 때문에 이제 이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집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왜 자살을 시도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죽으면 죽은 상태로는 몸은 갈 수 있지 않겠냐. 아, 너무 절박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이 노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산다는 것은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거다. 지금 부모님이 당신이 살아있는 그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 참 많은 그 집단 상담이 한 12명 했었거든요. 꽤 많이 울었던 예, 그런 그래서 그러면서 함께 했던 자꾸 눈물이 나네요.
네, 우리 김영아 교수님의 말씀과 또 산다는 것은 가사를 음미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김종찬입니다. 산다는 것은. 김종찬의 노래 산다는 것은이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 교수와 고단한 우리 삶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길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일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까요?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사인 빅터 프랭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창안한 이론으로 의미 치료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푸드 테라피, 2번 로고 테라피.
정답 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긴 문자는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김영아 교수의 저서 나와 잘 지내는 연습 또는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나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 사전 보내드릴게요.
네, 요즘 정말 꼭 필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길을 잃고 마음을 다친 청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보면 시대적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는 무기력,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분노, 그리고 고립, 상처,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롭히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옵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가장 크게 온 게 무기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저 또한 경험하는 건데 심한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어떤 얘기들을 토로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분들은 쾌한 눈, 구부정한 어깨 뭐 이런 거 외모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건 뭐냐면 무기력에 빠졌다는 건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 내지는 이 삶의 주체가 누군가, 과연 이 삶이 내 건가, 이런 너무 엄청난.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벼랑에서 손을 그냥 놓아버릴 수 있는.
네. 요즘 뭐 청춘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집단 우울증에 빠져있다.
맞아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섬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네.
너무 외로운 섬. 뭐 사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요즘 혼밥이라든가 혼술이라든가 심지어 혼자 놀이공원 가는 혼놀까지 나홀로족들 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걸 즐겨서가 아니더라고요. 뭐 시간 낭비가 돼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이유들을 대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뭐 그 혼자 있는 것을 새 내몰리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혼자 잘 살아야 되고 혼자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어쩌면 자기를 최면화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혼자 놀아도 난 괜찮아. 늘 감정 뒤에 이것을 했을 때 괜찮으면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괜찮아로 나를 속이고 난 다음에 아파오면 혼자서 술을 하면서 아파오면 혼자서 집에 있는데 이렇게 외로운 나가 용서가 안 되고 뭔가 막 힘들면
네.
이제 거기서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 중에서 뭐 무기력, 혐오, 분노, 뭐 고립, 상처 이렇게 했는데 분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분노 정말 했으면 너무 뭐 세게 막 때려 부순다든가 엎어버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난 이래서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죠. 지금 솔직히 여의도 보세요. 우리 보면 여의도뿐만 아니라 그 광장 촛불 민심 뭐예요? 성난 분노의 민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성숙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중에서도 제일 부정적 감정이라고 말하는 게 분노예요. 근데 사실은 분노는 나를 보호해주는 엄청난 귀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함부로 했을 때 나는 당연히 뭐를 해야 되죠? 분노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방법이죠.
그래서 상담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해라. 다만 어떻게 공격적, 과학적 뭐 이렇게가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고 세련되게 성숙하게 표현해라. 이거를 행동치료로 훈련도 해주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그 지금 분노를요 평화스럽게 우리가 성숙하게 표현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노했다고 안 하더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평화롭고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는 막 때려 부시고 이렇게 좀 무섭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성숙하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이
그
들어요.
그 밑에 있는 저력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촛불 민심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묵직하게 안 다가왔으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적으로도 분노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성숙하게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악성 댓글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뭐 이런 말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김치나 뭐 된장녀, 맘충. 전 좀 충격 받았어요. 맘충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그 혐오는 열등감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전의 틀을 친 미움받을 용기. 이게 이제 아들러 이론을 기본한 거잖아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 사람,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약 이걸 극복했을 때는 엄청나게 자기 발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열등감 하면 아들러인데 이렇게 얘기한 열등감은 자기 발전의 밑거름이고 자원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등감은 아들러 이론에 의하면 열등감 복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열등감 복합은 부정성을 끌어온 심각한 그 안 좋은 감정이죠. 이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감정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뭐해요? 누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타인에게 뭐를 가해요? 위해를 가하고 너 탓이야라고 투사를 하는 거죠. 열등감 사실 복합이 문제인 거죠.
자,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우리가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설명 중에 빅터 프랭클의 이론을 오늘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로고테라피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 김영하 교수의 짧은 강연으로 부탁드려볼게요. 주제는 나치 수용소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답니다.
빅터 프랭클 이 학자만큼 굴곡 많은 개인사로 유명한 심리학자는 없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서 돌아왔으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의학계에 정말 획기적인 획을 긋는 의미치료로서 로고세라피론을 정립하게 되죠. 그에게는 자신이 차마 세상 밖에 내지 못한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리려는 강력한 삶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정 보셨을 거예요. 그 밀정 영화에 이정재 씨. 이제 이정재 씨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는데 잡히자마자 변절을 하죠. 그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의미라는 게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거와 다르게 이 빅터 프랭클은 살고자 하는 의미가 되게 분명했어요. 왜? 이 살고자 하는 의미가 이정재 씨처럼 비루하고 목숨을 구걸해서 연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빅터 프랭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많은 그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요. 이 병사들이 마음적으로 너무 아파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전쟁의 상은. 몸은 치유되나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그들을 연구했던 빅터 프랭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청소년 심리 상담 센터를 열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결과물을 세상 밖으로 내고 이 결과물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었는데 이 레퍼런스를 원고 뭉치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치에 딱 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 이건 일환데 이 독일군에게 뭐라 하냐면 이 원고를 내야 해. 나중에 돌려달라. 아우슈비츠에서 독일군 장병에게.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그쵸. 단적으로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러면서 이 원고가 날아갔어요. 결국 내 머릿속에 레퍼런스가 있다. 나는 그래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많은 예,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몇 개의 몇몇의 인간적 면모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죽음 앞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 진짜 아까 말한 벼랑 끝에 몰린 이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삶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고통과 공포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낼까에 대한 그러한 면면을 보니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걸 살아가야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그러니까 흔한 체면 또는 옆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면서 극복해 나가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우슈비츠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총살 내지는 독가스,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의 죽음 원인 1위는 자살이었어요.
그 참담한 환경을 견디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거죠.
그러면서 예, 빅터 프랭클이 느낍니다. 이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줘야겠다. 인간은 결국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자 봐요. 빅터 프랭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닐 수 있나? 내가 아우슈비츠 안 올 수 있나? 아니거든요. 난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그리고 나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왔어요. 이 모든 환경,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그 철저하게 나를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너무 많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죠. 여기서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눈치 보며 비루하게 구걸하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서 이 상황을 못 바꾼다면 이것을 바라본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인식의 태도를 바꾸면 나는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선택이고 내 안에서의 삶의 자세를 선택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획기적인 예,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는 나다라는 걸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깨닫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결국은 그러한 신념을 딱 지는 순간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삼엄한 아우슈비츠에서 네. 사람들을 독려해서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꽤 비밀 의사 조직을 결성하고 거기서 힘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 상담해주고 그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와 대단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내 본인의 목표도 생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그 치료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네 삶에서 나는 이래서 살아갈 거다. 나는 이래서 나는 이 아우슈비츠를 나가야 되겠다. 그럼 너는 이 아우슈비츠를 왜 나갈 것인가? 그걸 돌아봐라. 너가 이 아우슈비츠에 살아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기가 막힌 그런 이제 근간이 너는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래서 네 인생의 그 자유의지를 통한 너 인생의 삶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해서 그거를 끌고 가며 노력했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결국 네 몫이다.
네.
이게 빅터 프랭클의 로고 세라피의 아주 핵심이고 엑기스입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김영아 교수의 강연으로 빅터 프랭클의 삶과 더불어서 그의 이론인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빅터 프랭클이 정말 엄혹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세운 목표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그 도와야 되겠다.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고 독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군요.
네.
뭐 강연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빅토르 프랭클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라는 건데요.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면으로 이거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예, 이제 프로이드는 인간을 뭐라고 봤냐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옛날 심리학 이론 배울 때 무의식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은 무의식에 예,
지배를 받는다.
네. 그러다 보면 인간 되게 수동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인간을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 본 인간관을 가졌다면
네.
예. 물론 그 이론의 기초에서 나와요. 이 빅터 프랭클의 이론도.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뭐냐면 그런 수동적 인간인 것 여기서 떠나서 늘 얘기하듯이 너는 너의 삶의 주체적인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라고 네, 하는 네. 되게 능동적 인간관을 가진 거죠.
네.
예.
그 지금 능동적 인간관 얘기하셨는데 뭐 자유 의지 누구에게 있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좀 스스로가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내가 선택하는 게 옳을까? 이거 내가 선택해서 이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뭐 결정장애 같은 것도 작게 보면 그럴 테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담 상황에서 나는 제가 빅터 프랭클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제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빅터 프랭클 이론만을 갖고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한 인간에게 미치는 많은 영향. 그래서 한 인간에게 미치는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환경적 영향, 그다음에 그의 생리학적, 생물학적 영향 이런 걸로 이제 한 사람의 삶의 어떤 많은 의식, 사고, 그로 인한 행동, 그로 인한 결과를 선택하는 그러한 의지 이게 다 달라지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어린 시절에 얘가 겪었던 이 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거를 프로이드 이론으로 이렇게 훑어볼 필요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티어의 이론, 융의 이론, 아들러 이론 다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빅터 프랭클의 자유의지라는 이론적 관점도 있지만 이러한 나의 어린 시절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를 발목 잡게 하는 내 삶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주체적인 의식이 필요한데 몇 달 전에 인분교수 사건으로 많은 분들 공분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피해자도 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그 피해를 준 사람도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도 없지
네,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게 심한 행동들을 어떻게 당하고만 내지는 참고만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뭐 이런 이렇게 궁금증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교수님께서 답을 하신 글이 있어서 저희가 낭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미 씨의 음성으로 만나볼게요.
태국에서는 야생 코끼리를 길들일 때 코끼리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뒤에 그 끝을 커다란 나무에 묶는다. 코끼리는 도망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쇠사슬을 끊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코끼리에게도 포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자기 힘으로는 도망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쇠사슬을 아주 작은 말뚝에 묶어두어도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다. 그렇게 코끼리는 탈출에 대한 의욕도 의지도 잊은 채 야생의 삶을 내려놓는다. 인간의 심리도 이와 유사하다. 옳지 않은 일이어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세뇌가 되듯이 거기에 익숙해진다. 이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학습이 계속되면 사람도 코끼리처럼 길들여진다.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원래 터널 안에 갇혀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법이다. 먼 곳에서 조그마한 한 조각의 빛이 들어오지만 그 환한 세상으로 나갈 용기마저 점점 잃게 된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며 힐난하는 타인의 말과 시선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그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그들이 터널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 출구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네, 부당한 일에도 길들여지고 학습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오싹한 느낌이 드는데요. 맨 마지막에 읽어준 그 내용, 왜 그렇게 사느냐며 힐난하는 타인의 말과 시선은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런 경우의 사람에게 출구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나와주는 것. 그러니까 상담은요, 동행이에요. 너 혼자 힘들지, 너 혼자 갈 용기 없지, 너 혼자 한 발 떼기가 겁나지. 그럼 있잖아. 나를 믿어봐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그들 옆에 내가 있다는 걸 인지시키는 거, 그리고 내 손 잡았으니 나와 같이 한 걸음을 뛰어봐 라고 용기를 주는 거. 그러면서 저 출구를 나갈 때까지 내가 너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결국 라포가 형성되고 그들의 마음이 함께 공감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멋져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에서는 자유의지를 찾게 하는 다양한 상담 사례와 함께 빅터 프랭클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머나 바로 내 얘기였는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앞으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2부에서도 상담 사례와 함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는 빅터 프랭클의 인생 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1부 퀴즈 정답이요.
빅터 프랭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답은요, 2번 로고테라피였습니다.
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퀴즈 당첨자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 FM 토요 인문화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본조비의 노래 It's My Life 듣고 나서 김영아 교수와 함께 2부에서 다시 찾아옵니다.